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 된 자들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20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 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에 우리가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12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목회자가 어떠한 자인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아, 참된 목회자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종된 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그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들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참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기쁘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뵈어서 기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너무 또 칭찬을 하면 또 청년들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겠는데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이번 이 설교 본문들을 쭉 준비를 하면서 내 안에 생겼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말이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 청년들 아직까지도 어리고 그들의 생각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또 그들 안에서 제가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보여요. 제 눈에.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겠는데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들이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는 죄에 지는 모습들이 드러나고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포기하지 않고 그런 죄악된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그 청년들 간의 교제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그러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들의 말을 제가 옆에서 들을 때 목회자로서 제가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저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 자신의 모습들을 더 보여주시는 것 같고 또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제 안에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낳은 당신의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이 아주 반듯해서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은 내가 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늘 사람들은 그 진리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보기에 멋있는 일들을 해내고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들을 해낸다라고 할지라도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취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는 쓰러지는 모습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이 솔직히 드러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향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한 청년들하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우리 청년들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참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로서 오히려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또 드러나게 하는 그런 빛의 역할들을 우리 청년들이 할 때 제가 오히려 거기서 참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그러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더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 여기서는 율법이라는 어떤 행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이 단순하게 할례 받지 마라, 율법 지키지 마라 이것만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우리가 정확하게 찝어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된 본성들을 갈라디아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내는 것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비추어짐, 올바른 비추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쉬운 듯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참 쉽습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아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되지 않고 단순히 율법 지키지 말아라 이런 정도로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12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절에 있는 내용은 단순히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지 된다라는 그 차원보다는 나머지 13절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아, 이러한 의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가면서 아시아 지역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쪽에 그 극동 아시아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일곱 교회 아시죠? 그 일곱 교회들이 있는 곳, 예,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나중에 그쪽 지역을 선교여행 가면서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셔서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가 그리고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바울이 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면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뭐 말라리아에 걸렸다든지 어떤 질병이 왔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유하게 되면서 거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처음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로 아시아로 가는 그 바울을 막으시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우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끔 해서 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생겨서 못 가게 막으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셔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갈라디아 이 지역 얘기를 통해서 보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접했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잘 대해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대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13절의 이야기는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갈라디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바울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울의 몰골이 어땠냐면요. 이랬다는 얘기예요. 어땠다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보기만 해도 시험이 들어. 바울을 보기만 해도 시험이 들어요. 왜 시험이 들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 들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업신여길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내치는 것,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한번 잠깐 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앞에 있으니까 몇 장만 넘기시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까지 신약성경 299페이지 12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는 갈라디아서보다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 쓰여진 시기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나서 약 10여 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쓰여진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초창기에 쓰여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나 고린도서보다 훨씬 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그 뒤에 나머지 서신들의 군데군데 이 내용들이 흩어져서 다시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기 육체에 있던 가시, 이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뭐 이런 부분들 성경에 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바울이 그 육신의 어떤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뭐 바울이 간질 환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바울을 정말 사랑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들에게 눈이라도 빼어줘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걸 봐서 바울이 이게 시력에 안 좋은 부분이 있었구나, 안질 같은 게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바울 서신서에 보면 뒤에 항상 다른 사람이 대필 해서 쓰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큰 글씨로 내가 쓴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 글을 이 서신서를 쓰는 주체다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크게 이렇게 써놓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봐서 아, 좀 눈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저희는 알면 됩니다.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표현대로 보자면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그 심한 것이었냐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죠? 7절에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사자. 바울이 육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곤란했던 부분, 그 어려움은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사탄의 사자다. 여러분 이 말 듣고도 아 그냥 바울이 어디가 좀 아팠겠거니 이 정도의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이 정도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되는 일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에게 오히려 시험이 되는 정도였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시험이 되는 것이었고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을 업신여기는 그런 정도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긴 시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시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한 거예요. 이거 좀 빼주십시오. 이 육체 가시 좀 빼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번듯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면, 뭐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행히, 뭐, 저희 교회 정목사님도 그렇고, 서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시원해서 제가 그래도 머리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주눅이 안 드는데 또 어떤 데 가면 아주 빽빽한 사람들만 모였으면 제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 좀 괜히 예전엔 좀 주눅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지만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때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나 제가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빽빽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저는 얼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예전보다 오히려 더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도 아마 자기의 어떤 외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가시 좀 빼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 가시가 얼마나 심했던 건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건 심각한 것이었구나.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단순히 말씀만 전했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도 그 병자들도 일으키고 그 말씀 전할 때 그 어딘가에 거기 있다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갈라디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육체의 이 어려움 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가 정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너가 그렇게 그 신유의 은사들을 베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너 모습이 뭐냐? 너 몸의 그 육체의 약함조차도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너가 전한다고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모습은. 그래서 바울의 그 육체의 약함의 모습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그 바울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업신여김을 여겨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외적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뺏깁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음걸음에 많은 걸림돌이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율법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율법주의를 말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이에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 그 어려운 상황,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마주 대하고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귀하게, 그것이 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눈이라도 빼가지고 바울에게 줄 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이라도 뺀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을 빼서 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귀한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겠지만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뭐 이 중에서 한번 고르라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말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일 뭐가 제일 답답할까? 못 보는 게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여기 중에서 제일 그래도 귀중한 것이 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눈을 빼어준다라는 이 표현은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에게는 바울의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육체의 연약함을 나의 어떤 것으로라도 채워줄 수 있다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 이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무엇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들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정 살아서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주위에 그냥 다른 외적인 것들에 내가 여전히 매여서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이냐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걸 포기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 하나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으로 나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일했던, 그런 모습으로 바울 앞에 고백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외에 너희가 뭔가 행위로 더해야지 된다라는 것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서도 여전히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까? 저희들이 이미 공부를 했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 우리들은 늘 노출되어 있고 그 다른 복음의 유혹 속에 우리는 늘 처해, 그 유혹 아래 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 말은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 쫓아가니 정말 이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둘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쫓아가고 있는 다른 복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전해야 될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복음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에게 좋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빙자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그게 바로 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들이 그렇게 계속 그 다른 복음의 유혹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냐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죄성이 내 안에 잠재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그것은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모습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 편에 속하는 게 디도서거든요. 디도서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거기 디도서에 보면 그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뭐 디모데 후서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서들인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어떤 뭐 커다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도둑질을 했을까? 뭐 간음을 했을까? 아니 누굴 막 욕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평생의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삶을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순교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했지만 그 일들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여전히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을 바울이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할 때 드러나는 나의 죄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러한 일을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헌신을 하지만 그 헌신 속에서 여전히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매주 설교를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도 설교하고 우리 뭐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제 안에서 그냥 처음에 딱 드러나는 게 한 가지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설교를 아주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정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은 좀 말씀을 잘 전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은 그런 날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설교 왜 빨리빨리 안 올리나 우리 홈페이지에 빨리빨리 올려야지 또 그런 날은 아주 제가 그런 생각 갖고 있을 때는 뭐 일주일 안에도 안 올리고 한 2주 있다가 설교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참 그렇겠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의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고 따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엉망으로 설교를 하던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하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가 되려면 사실은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거든요. 그걸 내가 늘 고백하면서도 그 말을 설교단에서 이야기하고 내려가면서도 제 안에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아, 오늘은 말씀 잘 전했네? 오늘은 죽 썼네? 요즘엔 물론 거기에 이렇게 많이 매이지는 않죠. 어차피 내가 헤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부족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여기서 뭐 유창하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뭐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자체는 제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가 정말 어떤 죄를 범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바쳤는데 그 일들만을 위해서 그가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내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면 알아 더 많이 알고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그러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내가 그냥 내가 도둑 정도가 아니고 내가 괴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대장 맞구나 내가 진짜 정말 내가 죽을 자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무엇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겠다고 얘기할 만큼 그 모습이었냐라는 거죠. 그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외적인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을 흠모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의 모든 마음과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내 가장 귀중한 것이라도 내가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지 아니면 외적인 것으로는 정말 볼품없는 육체적으로 약한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지만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에 참된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바울의 외적인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만이 정말 귀하게 여겨졌을 때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너희들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너희들이 이미 경험했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복 어디가 있니? 그 복 어디다 다 내버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인간의 행위를 더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너희들이 다 넘어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뭘 행해서 만들어낸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이 그 내가 뭔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율법주의는 인본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대표선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뭔가 우리가 인간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 일을 하겠다라는 그 차원의 율법주의가 아니고 정말 그 율법주의 이면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 사람 중심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받았던 복은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 외적으로 아무것도 흠모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었는데 내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귀중한 것이다 라고 깨닫고 그것만을 붙잡고 있었던 곳 그때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을 너희들이 지금 내버리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복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올바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자신 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복음이 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 복음은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좋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그래도 뭔가 할 게 있어야지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인간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 난 이거라도 그래도 난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날 그렇게 보지? 난 이거 요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난 그래도 이만큼은 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것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지? 그게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 자존심이 어디 누구 앞에서까지 가서 세우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들은 그 자존심 갖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모습 우리들의 그 모습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인지를 너희들이 정말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거기서 벗어나서 여전히 또 나의 자존심, 너희들의 자존심 그거를 내세우겠다고 그거 세우겠다고 지금 또 그렇게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가? 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낮아져야지 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임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자기 부인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다시금 비춰줄 때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원수처럼 그렇게 대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면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밟아놓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아마 바울을 굉장히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원수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다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봐라. 그 은혜를 너희들이 분명히 안다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원수처럼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거 다 받아들일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찾아온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고 바로 그 열심을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게 하기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그러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 사람들을 바울에게로 끌기 위한 열심이 아니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열심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최선은요. 나를 드러내는 열심,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열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십시오.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그런 열심은 오히려 내팽개치고 그런 것이 아닌 곳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7절, 18절에서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 열심이 내 안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열심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에요.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게 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 안에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내 음성을 변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쏟았던 그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해산하는 수고가 참 크고 힘들다라는 걸 압니다. 제가 그 신장결석 때문에 한번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결석 그 인터넷으로 쭉 찾아봤더니 그 신장결석의 고통, 통증 그러고 나와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과 비슷함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애는 낳아보지 않았지만 아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가 하는 거는 제가 경험은 했어요. 육체적으로. 정말 그 통증 부위를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후벼 파고 싶을 정도로 집사람이 제 얼굴 보고 나서 이러다 이 사람 어디 무슨 일 나겠구나 그럴 정도로 옆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다시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가리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들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그것을 내가 듣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금 너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선한 일, 좋은 일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어떤 자예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죽인 자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그 말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였던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죽인 그 자인데 여전히 너희들은 너희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나선다는 그것 자체가 다시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심, 완성하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다가 뭔가 하나 더해가지고 내 영광 받겠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모르는 자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다시금 올바로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한 팔 잘라버리고, 내가 이런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거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눈 뽑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인데, 나는 그런 죄인인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참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들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왜요? 왜 평강이 있게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겐 평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그 평강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형상,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평안 안에 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죠.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놓을 수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